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8월 넷째 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어느덧 뜨겁게 내리치던 빛의 강렬함도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을 반갑게 맞이하는 바람의 시원함이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느껴집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인 어머니의 품에 빗대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비유해서 설명하곤 하는데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만큼 극진하고 순결한 사랑이 없는 까닭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사랑을 양껏 받을 수 있는 것은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으시며 행복을 느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시는 두 자매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두 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실까요? 우리 수인 자매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공허하고 비어있는 허전한 마음에 감사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버지 같은 하나님. 네, 아무래도 일상에서 우리 수인 자매님은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으시면서 그냥 감사의 고백을 늘 하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시는데요. 예,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소리 자매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네,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저의 부모님도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네네.
하나님은 항상 저를 제일 사랑하시고 또 저와 함께 항상 동행해 주시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저도 소리 자매님의 고백에 공감이 갑니다. 부모인 저도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보자 양육태도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나 행동 양식을 바로 양육태도라고 하는데요. 수인 자매님, 바람직한 양육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믿어주는 것 바로 신뢰입니다.
네, 그렇죠. 자녀는요, 부모가 믿어주는 것만큼 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모의 양육태도 점검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지지 표현입니다.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인자매님, 지지 표현 중 어떤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신지요?
네, 저는 지지나 표현을 적당하고 적절하게 사용을 하려고 노력하기는 하는데요.
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 언어적으로 지지를 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표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네, 아주 겸손한 모습이세요. 부족한 것이 많은 네, 본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신체적인 접촉인 안아주기, 뭐 들겨주기, 손잡아주기 이런 부분들은 어떠신가요?
자주 쓰지는 않는데 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안아주기도 하고
네.
예, 공감도 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러시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언어적인 거, 비언어적인 거, 그다음 신체적인 접촉까지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리자매님은 평상시에 지지 표현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경청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비언어적인 행동으로는 눈빛이라던가 아니면은 상대방에게 어떤 손잡아주고 토닥여주고 이런 거를 좀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눈빛, 사랑의 눈빛을 많이 보내시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자, 이처럼 저희가 지지의 표현은 비언어적, 또 언어적이, 그리고 신체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잘못을 꾸중할 때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고 사회 발달과 타인의 갈등 조절에 필요한 양육 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조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성취 압력이었습니다. 자녀가 경험한 작은 성공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자녀의 사생활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모의 모습인 간섭입니다.
간섭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요, 어느 정도의 간섭이 필요한데요. 그 이후에도 간섭이 지속되면 자녀의 자율성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자녀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자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신자 여러분이 기억나시는지요? 오늘은요, 바람직한 양육태도 점검 다섯 번째입니다. 9살 예솔이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리자매님 읽어주세요.
9살 예솔이는 늘 엄마에게 말대꾸를 한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요.
엄마는 어릴 때 엄한 부모 밑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예솔이가 말대꾸 할 때마다 엄마인 자신을 우습게 여긴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불같이 화가 나고 자신도 모르게 예솔에게 매를 드는 경우가 많다. 화가 가라앉고 나면 항상 후회하지만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꾸만 예솔이에게 매를 든다.
네, 감사합니다. 예솔이 엄마의 행동은요, 자신과 부모의 관계가 아이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수인자매님, 예솔이 엄마에게서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
자신이 부모에게 억눌리며 자란 예솔이 엄마는 예솔이가 자신에게 반항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솔이가 말댓글을 할 때마다 엄마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화가 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모의 양육태도 점검은 바로 처벌입니다. 소리자매님, 처벌에 대한 내용을 읽어주세요.
처벌은 주로 신체적 처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영역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이나 기대가 높으면 처벌이 다소 낮게 나온다.
어디에선가 처벌은 필요악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적절한 처벌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가할 때는요, 일관성이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처벌의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게 한 다음에 처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벌은요, 양육태도 점검에서 부모인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이유도 필요합니다.
예설 엄마처럼 자신의 상처나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 비일관성이 있을 수 있고 자녀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매를 드는 상황이 생기면 폭력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인자매님 처벌에 대한 다음 내용을 읽어주세요.
자녀 양육에서 어느 정도의 처벌은 필요하다. 그러나 신체적 체벌은 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가 심리적으로 잘못을 느낄 수 있는 반성의 시간을 갖고 또 느낀 점을 언어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 좋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 약자를 대할 때 모방할 가능성이 높고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자신의 모습 속에 있는 물리적, 심리적 처벌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예설이 엄마를 봐도 부모가 어린 시절 자라온 환경이 자기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어서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하고 형제들을 돌보며 자란 부모는요, 자신의 자녀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일을 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면 짜증을 내기 쉽습니다.
아, 이 정도는 혼자 알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부모 안에 있는 것이군요.
네.
엄마인 나도 내 나이 땐 다 그랬어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죠.
어릴 때 자신도 부모에게 맞으며 자랐다면 자기도 자녀를 때리면서 키우기가 쉽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은 어떠신가요? 부모님께 맞으면서 자란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성장할 때까지 쭉 맞으며 자랐는데요.
네.
잘못하면 맞는 거죠. 그냥 때리는 건 아니고.
네.
네, 북조선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아, 북조선에서는 잘못하면 체벌이 뭐 일상적으로 일어나나 봐요.
네네.
아, 그러셨군요. 그때 체벌을 가하실 때 뭐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소리자민 혹시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네, 항상 반항심이 있었고.
네. 네,
뭔가 나도 뭔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게 방식이 좀 잘못됐다라고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러셨군요. 주로 어디를 맞으세요?
뭐 다리나 몸.
아, 예, 그러시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혹시 체벌할 때 매를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손으로 하시나요?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손으로도 하기도 하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네.
네, 제가 자세히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수인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성적이고 자상하기보다는
네.
감정적인 부모들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네.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이유와 비합리적인 구실로 의도치 않게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수인자매님도 맞은 기억이 있다라는 얘기신 거죠?
네.
아, 예, 그러셨군요. 네, 그 맞은 기억이 지금도 떠오른다는 것은 그때 정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하신 건 수인자매님이 수용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맞았던 기억이신가요?
네. 억울한 마음에 좀 그런 게 아직까지도 남아있거든요.
네.
별로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네.
뭘 그렇게 맞기까지 해야 되나 하는 정도의 의구심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 혹시 그런 마음을 언젠가 한 번은 혹시 표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순종하는 편은 아니어서
네.
부모님이 훈육할 때마다 체벌할 때마다 대두는 거죠.
아, 예. 네. 그러면 더 맞지 않나요?
예, 더 맞아도 뭐 네네. 그래도 할 소리는 해야 되니까.
아, 예. 네. 그러시군요. 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북조선에서 자녀 양육을 하면서 체벌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남조선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만약 자신이 가장 싫어했던 부모의 행동을 지금 자신이 따라하고 있다면 당장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고 나서 후회하는 행동, 필요 이상으로 감정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다면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부모님이었을까 하고 되새겨보는 것이 자신의 양육 태도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그럼 처벌과 어린 시절 훈육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유아 시절에는요. 적당한 압력이나 행동적 제재와 같은 적절한 훈육이 필요합니다. 행동 규범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도 확실한 기준을 배우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데요. 반복된 노력으로 부모의 규범을 내면화시키면서 자기 것이 되면 아주 바람직한 행동 습관을 형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의 역할에서 부모의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한쪽은 자상한 부모의 역할이라면 훈육하는 역할 또한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양육 태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과잉 기대입니다. 소리 자매님, 자매님의 부모님은요, 자매님에게 어떤 기대가 있으신가요?
네, 딱히 제가 기억나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네. 네,
부모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뭐 이거인 것 같아요.
아, 예. 네, 부모 말을 잘 들어라.
네.
예, 그것을 기대하고 계셨군요.
네.
소리 자매님 어떻게요? 그 기대에 부응하고 계셨나요?
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으셨어요?
네.
네, 지금도 혹시 진행 중이신가요?
아, 지금은 뭐 네. 성인이 됐으니까.
네. 네
그렇지는 않고.
아,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인 자매님은 스스로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부모님이 당신의 기대대로 저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조기 교육을 시키면서
네.
기대 또한 컸기 때문에
네.
저 또한 기대 이상의 기대치로 나를 많이 좀 힘들게 하는 부류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이야기 속에는 부모의 기대보다는 내 기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것을 좀 더 많이 치중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네.
제가 잘 이해했나요?
네,
감사합니다. 과잉 기대를요, 암묵적 기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암묵적 기대란 무엇인가요?
네, 암묵적 기대란 부모의 기대 수준에 자녀가 따라오지 못한다고 느끼면서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개 절제된 부모의 양육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아, 자녀에게 잘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네.
마음속으로 항상 내 자녀가 다른 집 자녀보다 부족하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점차 크면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눈빛, 목소리, 행동 등으로 전달이 되어서 자녀들도 부모의 기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자녀가 나이 들면서 부모의 마음을 읽는 능력도 발달하고요. 눈치도 생기기 때문에요. 자신이 부모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자녀의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런 부모의 모습은요. 자녀의 내면을 점점 나약하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자녀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교 감정을 느끼게 하지 않도록요,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모든 면을 인정하는 양육태도 역시 자녀에게 지나치게 긴장을 주는 양육환경이 되기 때문에요.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더 기대를 갖고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다음은요. 다음의 양육태도는 감독입니다.
자녀의 일상을 다 파악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학교에 가는 시간과 돌아오는 시간, 친구 관계 등을 전부 다 잘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녀의 하루 일정을 매우 잘 알고 있는 편인데요. 자녀의 활동이나 일정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없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너무 감독하면 오히려 자녀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갑갑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감독과 통제가 자녀의 성장 발달과 상관없이 지속적이거나 강화된다면요. 소학교 고학년 이후에는요. 아이들이 시키는 것만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조금 더 허용적으로 반응하면서 자녀에 대해서 뭔가 확인하려는 행동을 자제하려는 부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너무 믿어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간섭이나 감독이 전혀 없다면 균형 잡힌 양육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무관심한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 입장에서는 긴장감도 낮아지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낮아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의 적절한 감독은요, 좋은 습관을 갖추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정과 통제의 균형 잡힌 양육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양육 태도는요, 부모의 양육 방식 중에서 가장 나쁜 것으로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양육 방식이 무엇인가요?
네, 그것은 바로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입니다.
아, 부모가 그날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어떤 날은 수용하고 어떤 날은 수용하지 않는다면 아이에게는 행동의 수용 기준이 없어져서 엄청 불안할 것 같아요. 부모의 눈치만 보느라 눈치가 발달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는 자녀는 혼란감에 빠지거나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육에서 부모의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는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부모가 너무 좋다가도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어 너무나 싫어지기도 하는 등 감정의 상태가 예측할 수 없이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불안정한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가 이런 양육 태도를 보이는 건 성격적인 이유인가요? 아니면 부모가 어린 시절 받은 상처로 인한 걸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도 자신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세요. 이것은요, 부모의 성격적인 불안정성이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 또 가족에 대한 불만,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힘이 없는 자녀에게 분출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면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부모의 양육 환경에서 자녀가 자란다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부모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아이로 성장해서 타인에게도 신뢰감을 갖지 못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가질 수 없겠죠? 수인 자매님, 또 어떤 모습이 보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해서 경계할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자신이 믿고 모든 것을 의지했던 사람에게 거절을 받는다면 자기 존재에 대한 거절로 느껴져서 강한 분노감을 드러낼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한 채로 필사적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감정은 타인이나 부모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안정된 모습을 찾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아, 부모가 안정기지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안정된 모습을 찾지 못하고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힘들어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일관된 태도로 대해야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네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도 돌보면서 일관된 양육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소리자매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 역시 불안감이 많으니까
네.
부모가 먼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적절히 표현할 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나쁜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자신이 그런 감정을 느낀 이유를 자녀에게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적절한 감정 표현은 감정을 조절하는 조절 능력을 강화시키고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함몰되어 이성이 마비되거나 화를 표출하는 상황들이 줄어들게 합니다.
정서적인 압박과 불안 등을 풀 수 있는 부모만의 해소 방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자녀가 부모의 화풀이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자녀 입장에서 엄마가 상황이나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똑같은 유리 고프를 오늘 깨트릴 때와 일주일 뒤 깨트렸을 때 반응이 다르다면 아이들은 무척 혼란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이성이 발달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생기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모의 행동과 반응에 대한 판단이 생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정서적인 압박이나 불안 증세를 적절히 해소해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그마한 자극에 분노가 치솟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사소한 잘못에 불같이 화를 내는 잘못을 안 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유연하게 자녀의 행동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네요.
네.
그게 바로 일관된 양육 태도인 것이고요.
그렇죠. 이런 부모의 일관된 태도는요. 결과적으로 자녀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녀의 혼란하고 두렵고 불안한 정서가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가정은 자녀의 정서가 자라는 텃밭입니다. 그 이유는 가족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구조는 관계의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엄마와 아이, 엄마와 아빠, 아빠와 아이가 모두 하나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족 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과 상관없이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 전체가 흔들리고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한쪽에서 좋은 행동을 하면 가족 전체가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아, 부모의 양육 태도가 달라진다면 자녀도 건강한 아이로 변화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자주 보고 접한 아이는요, 각각의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8가지 양육 태도를 2주에 걸쳐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지지 표현, 합리적 설명, 성취 압력, 간섭, 처벌, 감독, 과잉 기대, 비일관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이해하셨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부모됨이 처음입니다. 부모됨을 미리 연습하거나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신자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시는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행복이 가득한 삶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은미 자매님과 지수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양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의 목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내 입술의 말과 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네,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주님의 눈에 축복이 되시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지수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라고요?
신약 성경인 거죠? 구약은 아니죠?
네, 맞아요. 신약에 있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신약에서 내용이 아주 짧은 것이 특징이에요. 신약 성경 중에 내용이 짧은 서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요한 3서라든지 요한 2서라든지 이제 이런 서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짧은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고자 하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얼마나 짧은 성경인가요?
네,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진짜 너무 짧은 성경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 본문을 나누어서 읽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쩌면 이 빌레몬서는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냥 한 자리에서 빌레몬서 전체를 읽어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빌레몬서 전체를 다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럴까요? 그죠? 네. 왜냐하면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빌레몬서를 계속해서 읽고 묵상할 거기 때문에 오늘 한번 빌레몬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빌레몬서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에게도 또 빌레몬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빌레몬서 전체를 한번 읽고, 또 오늘 빌레몬서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전체로 한번 읽어보겠는데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 빌립 문서가 이제 어떤 내용일까 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너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빌레몬서 전체를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죠?
네. 이것이 빌레몬서 전체 내용이군요. 다른 성경에 비해 아주 짧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목사님, 네. 빌레몬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먼저 이제 우리가 빌레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사람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세 사람이요?
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첫째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예요.
그러면 바울,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이렇게 세 사람뿐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세 사람, 즉 이제 바울, 앞으로 우리가 이제 빌레몬서를 읽고 묵상하는 동안 이렇게 이제 세 사람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서의 저자인데요.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네, 이렇게 빌레몬서는 누구보다도 바울이 쓴 것임을 스스로 빌레몬서 스스로 말하고 있죠. 그죠?
네, 그렇다면 바울이 빌레몬서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썼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 빌레몬서 1장 1절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죠?
네. 바울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갇혔다라는 건 실제로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네요.
네, 그렇게 되죠. 사실 이제 바울은 감옥에 여러 번 갇히게 되는데 바울이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가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복음을 전할 때 갇혔고요. 두 번째로는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가이사랴라는 곳에 갇혔었고 그리고 또 로마에 갇혔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 인생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또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지만 이렇게 감옥에 여러 번 갇혔어요.
그러면 목사님, 바울이 이렇게 여러 번 감옥에 갇혔는데 빌레몬서는 언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쓰여진 편지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바울이 예루살렘에 붙잡히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잖아요. 그죠? 그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쓰여진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요?
예, 그것 또한 이제 빌레몬서에 나오는데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 후반절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네. 이렇게 빌레몬서는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도 분명히 밝히고 있죠.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신약 성경 중에 서신서들은 다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아주 놀라운 정확한 지적이죠. 그죠? 다른 신약 성경들의 서신서들은 다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근데 빌레몬서만큼은 바울이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극히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 그래서 빌레몬을 지칭하는 너라는 대명사가 많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4절에 네. 내가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예, 너를 네. 여기서 너는 빌레몬이죠.
네, 그리고 5절에 내 사랑과
네, 그렇죠.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만약에 이제 다른 서신들처럼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다면 너희들이라고 했겠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빌레몬서에서는 빌레몬 한 개인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너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교회의 장소로 할 정도로 부유했어요. 사실 교회라는 건물은 주후 3세기, 4세기까지 교회 자체에 독립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 교회가 교회 건물을 가질 수 없었나요?
네, 그것은 이제 기독교가 아직 국가나 또 사람들에게 정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심했겠네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싫어하고 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었을 거. 그래, 분명히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집에서 모여서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빌레몬 개인의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보통 30명에서 50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빌레몬 집은 30에서 50명이나 모이는 아주 큰 집이었겠네요.
네, 그렇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나중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레몬 너를 방문할 테니 22절에 보면 숙소를 마련하라 라고 이제 요청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 집은 바울이 머물 수 있는 손님이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있는 집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추측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바울은 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나요?
그러게요. 바울은 왜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를 썼을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말했던 세 번째 인물. 첫 번째로는 바울, 그리고 빌레몬,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물인 오네시모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네시모에 관해서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와 관련된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서 오네시모는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라는 건 뭐냐면 이전에는 종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 노예였다. 오네시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히고 뭐 어떤 물건이나 재정적인 손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칩니다. 18절이에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여기서 이제 불이란 잘못한 일이거든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을 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서서 바울이 빌레몬서를 쓸 때 어디에 있었다고 했죠?
로마의 감옥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이제 조금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때 당시에 로마 감옥이니까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을 못 만날 거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이제 가택연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감옥에 있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상태여서 바로 그곳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뭘 했을까요?
네. 바울은 뭘 하는 사람이죠? 바로 복음 전도자이죠. 당연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날 때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로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네, 여기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낳았다라는 것은 실제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육체적으로 낳았다라는 말이 당연히 아니고 이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말하는 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왔다라는 거는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는 그런 오네시모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맞습니다. 이제는 오네시모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 당시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노예나 종이 주인의 소유였거든요. 더군다나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는 죽일 수도 있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빌레몬 에게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다시. 왜냐면 지금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오네시모는 누구의 소유인가요?
빌레몬이.
네, 빌레몬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역에 꼭 필요했지만 바울은 다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어서 빌레몬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었어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를 받아주라. 그리고 다시 바울에게 보내주라고 요청합니다. 그게 이제 12절과 13절입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도망친 노예지만 이제는 용서하고 바울 자신 사역을 위하여 다시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목사님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네.
빌레몬은 도망친 오네시모를 용서했나요?
그러게요. 저도 궁금한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게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 당연히 궁금한 질문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는지를 알 수 없어요. 먼저는 왜 알 수 없냐면 빌레몬서 자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히려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만약 빌레몬이 도망친 자신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빌레몬서가 성경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 그죠. 아주 일리 있는 추측입니다. 저도 우리 은미 자매 말에 동의하고요. 근데 또 이제 교회 전승,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그나티우스라는 교회 감독이 있었는데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내요. 근데 그 서신에 에베소 감독으로 오네시모를 언급해요.
그러면 에베소 감독이 바로 오네시모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빌레몬서 자체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는지는 말하고 있진 않지만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빌레몬서는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교회 역사상 지금 에베소 감독을 오네시모로 언급하고 있으니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우리 오늘 빌레몬서에 관해서 빌레몬서는 누가 누구에게 썼고 왜 썼는지를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 빌레몬서에 대해서 배우고 배울 때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혹시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빌레몬서라고 해가지고 빌레몬이 쓴 줄 알았는데 네, 이거를 바울이 썼다고 하는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네시모가 네, 빌레몬의 종이었고 빌레몬은 참 부유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경우에 대해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지수자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빌레몬서처럼 이제 성경 이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 뭐 고린도 후서, 이거는 이제 저자 이름은 아니고, 어떤 성경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빌립보서면 쓴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받는 사람. 이구나라고 늘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귀한 나눔 감사하고. 예, 우리 은미자매님만.
네, 빌레몬서가 채택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에베소 감독이 오네시모라는 건 처음 알게 됐습니다.
맞아요.
네. 네.
한낱 노예였고 종이었는데
네.
에베소라는 교회에 영향력 있고 아주 중요한 교회 감독이 되었어요.
네.
맞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변화, 이런 영적인 성장,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빌레몬서 전체를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읽었는데 이제는 기본적인 빌레몬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셔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된 병사 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어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